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앞부분에서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런 은혜를 어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4절 15절은 이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독특한 표현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최소한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간절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16절부터 저기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거 묵상하면서 야 이런 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요. 사실 기도 제목이 보면 늘 좀 이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일매일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말씀에 의한 기도 혹은 말씀에 따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늘 비슷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타 등등 내 주변에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내가 기도 속에 언급하는 대상은 늘 같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를테면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거냐? 그럴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목사님 가운데 나타나게 되세요. 혹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 말씀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이를테면 이것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죄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는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인 거죠.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복음의 원수, 원래는 복음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의 의외로 성령님에 대한 간구가 많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뭐겠습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말을 할 때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정말 여러 환난을 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이 쇠약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먹고 자고 하는 그것이 좀 일상적이어야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되는데 사도바울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이게 다 그냥 마냥 걸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도에 지나치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 사도바울을 대면에서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몇 시간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육체를 가진 분이었어요. 몸이 상한 거죠.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자신의 궁핍과 환난 뭐 이런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뭐 빌립보 교회나 뭐 어디서 뭐 후원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어디를 가나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디를 가나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무슨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카드 결제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기본적으로 궁핍함 그리고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는 항상 끊이지 않는 염려, 교회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겉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전혀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만 내면이 강건했던 거죠. 속사람이 강건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수월하고 뭐 부담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거 엄청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괴롭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속 편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겉사람은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우리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의 눈 이거는 명확하게 뜨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설 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로 그 뒤에 있는데 한번 읽어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말이라기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어디서나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이런 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의 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17절 사실 17절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사실 성막의 높이가요 이게 높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성막이 보여요. 우리 왜 여의도 가면 63빌딩 보이고 잠실 가면 무슨 뭐 롯데타워 그 보이는 것처럼 뭐 우리 저 신시가지 가면 높은 빌딩 사실 다 고만고만한 천막이 있는데 성막은 높이가 훅 높기 때문에 어디서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명확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일이죠.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식물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려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털을 잘 잡아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지는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 가운데 이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비로소 이게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과 열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게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물도 다 똑같은 물이 아니고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을 하늘 보면 정말 높고 공활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같은 하늘인데요,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데요, 이게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말하는 것은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고 알면 알수록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랑,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요, 혼자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이 또 설명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도 알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도 그걸 좀 알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걸 좀 알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도 충만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를테면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전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를테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 이런 사실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